출애굽기 123번 메시지 제사장의 의복 8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흉패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과 16절은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여기에 흉패가 교회에 관하여 매우 뛰어난, 나아가 가장 뛰어난 계시임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에봇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흉패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흉패가 붙은 에봇이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 매우 뛰어난 묘사를 지시함을 뜻합니다. 에봇과 흉패 아닌 흉패와 함께하는 에봇을 보는 까닭에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에봇과 흉패에 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두 개의 동등한 항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항목, 에봇은 기본적이며 다른 항목인 흉패는 종속적입니다. 종속적인 항목인 흉패는 에봇에 속합니다. 우리는 에봇이 그리스도를 서술하고 묘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에봇에 의해 묘사된 그리스도 위에 흉패인 교회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의 중심 항목, 출애굽기 28장에 의하면 제사장 의복의 중요 항목은 에봇 아닌 흉패입니다. 물론 이 중심 항목은 에봇에 속합니다. 제사장 의복의 묘사에서 최초로 언급된 것은 흉패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이 단순히 사람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목적이나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제사장의 의복이 근본적으로 흉패를 위한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특정한 의복을 입기 원하셨습니까? 특히 왜 대제사장은 반드시 특정한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까? 제사장의 여러 가지 의복의 목적은 흉패를 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흉패의 기능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의하면 흉패는 판결 흉패라 불리웠습니다. 우리는 판결이라는 단어가 심판하는 것과 관계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판결은 종종 옳고 그름 사이의 차이와 관계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판결은 주로 옳거나 그런 것, 공정하거나 불공정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 판결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결 흉패는 사실 인도하는 흉패입니다. 그러면 왜 15절은 흉패에 관하여 판결이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그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자 한다면 무척 많은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 자아, 옛사람, 세상에 속한 것을 모두 판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들과 육신에 둔 생각을 판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우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밝힙니다. 이어지는 메시지에서 우리는 판결 흉패가 사실 하늘에 속한 타자기의 역할을 하였음을 볼 것입니다. 서신을 작성할 때 타자기를 사용한다면 당신은 종이 위에 어떤 글자를 찍기 위해 타자기 키들을 누를 것입니다. 타자기의 여러 자판으로 당신은 당신에게 필요한 어떤 말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흉패는 하늘에 속한 신성하고 영적인 타자기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22자의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18개가 흉패의 보석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에 포함되었습니다. 나머지 4자는 흉패에 부착된 둠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흉패에는 모든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흉패로 하여금 신성한 타자기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은 타자기를 사용할 때 단어나 문장이 한 번에 한 자씩 작성되는 것과 매우 유사하게 우림과 둠밈이 있는 흉패를 통하여 얻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흉패의 기능이 빛을 발하는 보석의 투명도에 달렸음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흉패에 달린 열두 보석 가운데 어떤 것들이 불투명하거나 그것들 위에 새겨진 글자가 명확하지 않다면 흉패는 적절하게 기능을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불투명을 야기시킨 모든 것을 일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판결과 깨끗게 하는 것에 대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하여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제사장의 의복은 단지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한 것이나 건강을 위한 것이나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의복의 주요 목적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제사장의 의복이 만들어진 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광야에서 여행하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대제사장은 흉패를 통하여 이러한 인도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는 흉패가 있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흉패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주님의 인도에 관한 대화 가운데 많은 것이 매우 부정확하고 엉뚱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인도하심에 대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흉패의 실제를 발견합니다. 당신은 로마서 8장에서 흉패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에페론에서 흉패는 주님의 인도와 관계되었습니다. 즉시 어떤 사람은 당신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처음에 당신은 흉패가 교회를 예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흉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인도하심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가 교회를 알지 못한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만큼 교회에 관하여 많이 말한 그리스도인들은 없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인해 나쁜 이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관하여 그렇게 많은 메시지들을 전하고 많은 책들을 펴냈지만 이번 메시지에는 교회에 대해 말할 새로운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흉패로 예표된 교회의 방면을 다룰 것입니다. 흉패는 제사장의 의복의 첫째 항목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의복의 중심 항목입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그의 몸 전체를 덮는 긴 속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옷 위에 그는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 겉옷은 아마 무릎까지 이르는 상의 길이였을 것입니다. 그 겉옷 위에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속옷과 겉옷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에봇은 독특합니다. 우리의 문화에 에봇과 같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을 묘사할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경 번역자들은 에봇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하기 어려움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실 그것을 음역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봇이 히브리어 단어의 영어화된 형태임을 뜻합니다. 에봇은 겉옷 위에 있었으며 겉옷은 속옷 위에 있었습니다. 앞에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에봇의 두 견대가 있었고 그 위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만호들이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은 각각의 열두 지파들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진 열두 보석으로 이루어진 흉패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판결 흉패가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하는 하늘에 속하고 신성함의 영적인 타자기의 기능을 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타자기가 제사장의 의복들의 가장 중심입니다. 우리는 흉패가 교회를 예표하고 에봇이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봇 위에 흉패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슴 위에 품은 바 됨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흉패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더불어 계시하심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도를 알게 하시는 신성한 알파벳을 지니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구약의 예표들이 신약에서 볼 수 없는 세부 항목들을 계시함을 봅니다. 나는 신약에 계시된 것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표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를 알게 되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형상과 조성 성분, 흉패의 제작 기술과 재료는 에봇의 그것과 동일하였습니다. 15절에 이것을 가리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차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대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흉패의 기술과 재료가 에봇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옳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예표를 이해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는 애복과 흉배의 재료들과 제작 기술이 동일한 것에 관한 최고의 대답이 교회의 형성과 조성 성분이 그리스도의 그것들과 동일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교회라는 구절은 교회가 형성되는 방식, 즉 교회의 형성을 상징합니다. 애복과 흉패의 재료들은 그것으로 교회가 조성되는 교회의 조성 성분을 상징합니다. 그 형성과 조성 성분에 있어서 교회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동일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방식으로 형성되며 그리스도가 조성되는 동일한 요소로 조성됩니다. 흉패의 제작 기술과 재료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대단히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알도록 돕습니다. 흉패는 애봇이 아니지만 재료들과 제작 기술에 있어서 애봇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아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형성과 조성 성분에 있어서 교회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하와는 그녀의 형성과 조성 성분에 있어서 아담과 동일하였던 까닭에 아담과 결혼할 수 있었듯이 교회는 그 형성과 조성 성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까닭에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간증. 16절에 의하면 흉패는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네모 반듯하였다는 것은 흉패에 흠이 전혀 없었음을 뜻합니다. 흉패는 완전한 간증이었습니다. 둘은 간증의 수임으로 두 겹이었다는 말은 간증인 어떤 것을 함축합니다. 그러므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었다는 것은 완전한 간증을 상징합니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무한한 돌보심. 16절에 의하면 흉패의 길이와 넓이가 각각 한 뼘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여기에 기록은 큐빗을 말하지 않고 뼘을 말합니까? 뼘은 사람의 손의 한계 안에 있는 어떤 것, 손의 능력과 기량을 넘지 않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손의 뼘보다 더 작은 것은 쉽게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그러한 것을 돌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안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흉패의 길이와 넓이가 한 뼘인 것의 의미는 교회가 온통 그리스도의 손의 한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은 교회를 돌보기에 전적으로 충분합니다. 흉패로 상징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돌봄의 능력 안에 있는 완전한 간증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의 뼘 안에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묘사를 봅니다. 물론 신약에서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보지만 그것은 출애굽기 28장에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이 장에는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손의 뼘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돌보심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사실 그분 자신이 무한하신 까닭에 주님의 돌보심과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무한하심으로 교회를 위한 그분의 돌보심은 마찬가지로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필요는 그리스도의 손에 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돌보심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무한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간증을 나타낼 수 없다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한 간증을 나타내지 못하는 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자신을 변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과 이 현세대가 죄투성이이고 세상적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실패들을 너그럽게 보실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매우 죄 많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함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뼘이 무한하시고 그분의 돌보심이 무한하심으로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은 땅 위에 있는 어떤 악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매우 부도덕한 도시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은 우리를 보존하실 만큼 충분히 넓고 그분의 돌보심 안에 우리를 지키실 만큼 충분히 큽니다. 우리는 어떤 악에게도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당신이 유혹들과 죄악된 것들로 가득 차는 환경 가운데서 일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당신의 약함이나 실패들을 변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악한 환경에서 살거나 일하기 때문에 거룩해지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러한 상황에서 거룩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주님의 손이 그러한 상황보다 더 금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손에 뺨은 무한하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그분의 믿는 이들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현세대의 악은 주님의 손보다 크지 않습니다. 사실 환경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가 예수의 간증을 나타내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의 손은 넓고 강하고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완전한 간증일 수 있습니다. 흉패의 길이와 넓이가 한 뼘인 것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돌보심의 뼘이 무한하심을 가리킵니다.